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가지 외침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외침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외침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외침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한 인생의 이 고통을 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자가 죽으면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되고 그 사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지며 수사는 그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법으로 매여있던 그 모든 것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선한 법이 우리 몸을 에워싸버리는 사망의 법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율법을 깨달은 것이 나의 심령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내가 따르고자 하는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사로잡고 온몸 구석구석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며칠 전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3년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장례가 마친 후 저는 사모와 함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주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암덩어리였지만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고 끝까지 발악하는 악의 세력들처럼 암세포는 그렇게 숙주된 몸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그 몸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숙주가 죽는 순간 암세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멸망해버립니다.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죄악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죄도 기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기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리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 죄가 우리 몸에 기생할 수 있도록 밥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활개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날마다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는 없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었던 탕자된 우리를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리 오렴.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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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만지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아시고 고치고 만지십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상처, 여러 시험이나 고난, 육신의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연약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만지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만이 아시고 고치고 만지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이 법과 저 법이 싸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고통,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흔적처럼 남게 된 남은 볼 수 없는 그 상처, 그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바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외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후에,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열매가 맺혀진 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그치면 괜찮겠지만 이런 생각은 나아가 영적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또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때로는 부모처럼 또 친구처럼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영역도 있지만 전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향한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영인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입니까? 사람 사이에도 마음에 비친 자들은 그것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빅픽처를 보라의 저자 김인식 목사는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나무를 보는 것으로도 큰 은혜가 되나 점차 숲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의도와 방법을 알게 될 때 더욱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경륜, 그 큰 그림을 이해함에 있어 기본적인 명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빈틈없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더딘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질병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중단되었거나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이슈인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이 승리를 외치고 미군이 철수했다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그 경륜에 따라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로나나 아프가니스탄 나아가 여러 이슈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 또 집중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난리와 소문이 더 거슬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막혀있는 것을 뚫으시고 없는 길을 막으시며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뚫어져 있던 것을 막으시기도 하시며 있던 길을 없애기도 하시고 세워져 있던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세상의 어떤 욕심에 잔뜩 부풀어진 힘을 다 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 역사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패역할까?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나?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히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흐름 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에게 대인 십자가 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둔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된 것,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믿기로 선택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3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빈틈없이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이 열방 구석구석 새겨졌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둔하게 되도록 두셨던 그 가림막을 조금씩 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속자로 여기시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연약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명,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받는 영광의 크기는 함께 받는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 발들이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막히고 우둔해지고 때로 고난과 시험과 눈물 골짜기 속에서 뿌렸던 그 씨들이 주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오늘 어디를 향하셨으며 무엇을 위해 뛰셨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빼곡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세대로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기 보름 전에 천국 문 앞에 다녀오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생명 내 안에 가득 예수 능력 내 안에 가득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천국 입구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상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와 정말 좋구나 감격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쁨의 교회 권사들이 차려놨나? 어찌 이래 잘 차려놨노?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흘렸던 땀방울, 헌신, 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른의 간증처럼 앞으로도 기쁨의 교회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그 길목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공고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가는 길목에서의 그 사역,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구나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